자, 11강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 인생에게 꼭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건 반드시 인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유일한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은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인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리스도가 계시된다고 얘기할 때 그 계시의 안에는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 그 인간의 문제가 계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이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론이 아니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는 그 들어서 금방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의 문제구나라고 부딪혀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암만 주변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거 많이 들어도 내 감기 아픈 게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냥 듣는가 하고 그것이 내 것인가 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인간의 문제, 이 문제의 본질을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정확하게는 계시되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구나라고 깨달으시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이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믿으시는 것은 딴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시종일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쫓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시된다고 얘기할 때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정말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문제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요. 그래서 내 문제가 사단 문제야? 내 문제가 죄 문제야?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가슴속 깊이에 그렇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 다음 뭔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기 인생 문제고 돈 없는 게 문제고 힘 없는 게 문제고 못 배운 게 문제고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난 게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대한민국에 살아서 문제고 뭐 자녀가 문제고 많은 문제들 얘기하고 전부 부차적인 얘기. 왜 그러냐 실제 그거는 피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게 문제 맞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배경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다라는 것이 이게 계시되어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문제의 본질은 죄 문제입니다. 범죄한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는 그 모든 문제를 너무나 세밀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고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 메시아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구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은 그분의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분이다. 기가 막히게 묘한 분이고 묘사 최고의 카운셀러다. 최고의 상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귀하신 그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분의 이름이 이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분의 사역을 얘기한 것이고 이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메시아, 요런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요 메시아가 인생에 오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당연히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요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다. 그 말은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있냐는 거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우리는 이미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보자는 얘기죠. 1번에 왕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왕이 세우실 때 기름 부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지만 실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이 세우실 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요,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으로 세우신 바 될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붓는 그런 근거를 봅니다. 시편 105편 15절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총 세 종류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종류의 직분자가 왕이며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구별했다, 성별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제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그 새 직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감당하신 분을 두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얘기합니다. 이 세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 세 직분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라는 뜻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사단을 이길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참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할 참 제사장이 올 것이다. 메시아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할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는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인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여실 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로,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며,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며,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며, 동시에 그것 때문에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냐, 이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표현이 뭘 뜻하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꼭 이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에서 그런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 있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어떻게 마셨을까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힌트를 주고 있냐면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반석 쳐서 물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내는 반석이 따라다녔대요. 그래,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신령한 반석이 뭐냐? 곧 그리스도다. 광야길 걸어가는데 물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 물을 내줬대요.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어서 모든 문제 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숱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대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인생 문제 70%는 해결된다고 얘기하던데 그건 돈 없는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한 거고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예. 분명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 때문에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좀 있어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하물며 돈이 있어도 좀 그럴 것인데 그리스도가 이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왔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골로새 2장 2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게 너무 풍성하다고 느낍니다. 여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저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주에도 음식 잘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경주에도. 호남 분들은 영남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대대로 몇 대째 이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레시피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게 돈 버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준대요. 왜 그러냐. 그걸로 이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음식 만드는 비법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것 때문에 돈 벌 수 있으니까요. 음식 하나 만드는 것 비법도 비밀이랍니다. 그 비밀이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천만 가치를 하게 돼요. 코카콜라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직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코카콜라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제조법을 끝내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조금씩 바꿔요. 라이트가 어떻고 뭐 제로가 어떻고 오리지널 코카콜라와 그렇지 않은 뭐 변질된 코카콜라 뭐 이런 얘기를 막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왜 그래요? 코카콜라 그 제조법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 해 코카콜라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야. 그러니까 음료수 하나 제조하는 비법인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 그 비법 하나 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떼부자가 됐냔 말이야. 하물며 음식의 비법이 비밀이 그럴지인데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측량을 못하겠고 예상을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조차도 감을 못 잡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겠냐고요.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골로새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을 근거해서 노예운동, 해방운동 이렇게 외쳤다고 들었습니다. 봐라! 다 이렇게 차별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요 구실만 가가지고도 노예 해방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랍니다. 모든 것이래요. 만유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가 만유래요. 그 만유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듣고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3살짜리 허니와 다섯 살짜리 우리 딸한테는 자기 아빠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죠? 아빠 이번에도 어제 전화하니까 아빠 올 때 떡볶이 사오래요. 열흘 후에 제가 갈 건데 떡볶이 사오래. 떡볶이 필요해 떡볶이 주고 뭐 비누거품 필요해 비누거품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적어도 이 아이들한테 저희는 이 아이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아이들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보는 모습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먹고 싶은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은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조금 전에 넷째하고 통화했습니다. 아빠 어디야? 경주? 경주야? 이래요. 경주 몰라요, 얘. 엊그제 우리 현이, 윤희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부산을 한참 가고 있는데 아빠 여기 미국이야? 이래요. 그래서 모른다니까 전혀 개념이 없어요. 없는 개념인데 이제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희 아이들한테 다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객관적인 정의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모르고 당세복을 하는 걸 전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분으로 이해하겠죠. 그리스도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으로는 부족한 분이죠.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면 당연히 모든 문제 끝나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였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을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뜻이고 그래서 참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뜻을 처음부터 그 이름에 새겨 넣었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만이 인생의 모든 근원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는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 우리의 근원의 본질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이런 흔적들은 사실은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얘기하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비밀이 얼마나 크길래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합니까? 도대체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또 하늘에 앉히신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는 각도로 이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꼭 공식적으로 문장적으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표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숱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원래 이런 뜻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뜻이라는 사실이 우리 눈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이런 풍성함을 원래 품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끝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끝이 나고, 예, 모든 문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점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계시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